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가 고백하기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온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마음의 간구와 그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밖에 이제 눈이 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날은 좀 집에서 쉬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 텐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 또 여러분들의 믿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그것이 참 믿음이 큰 겁니다. 이렇게 눈이 오면 갈까 말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되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운전하고 나왔는데 와보니까 교회인 거 이게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물론 와서 졸아서 문제지 일단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는 참 잘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만큼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또 이 시간 통하여서 가지는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정들이 별로 밝지 않으시네요. 예, 뭐 좀 못마땅하신 게 있으신 건지. 예, 오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말도 안 되네. 이 대제사장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고 사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할 말이 많은데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저자도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 뜸을 들이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수신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결국 히브리서 7장에 가서야나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차피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자세히 다루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오늘 어차피 멜기세덱이 나왔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알아가는 재미. 그 전에 몰랐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여기서 왜 등장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알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법과 그 제사 의식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준하여서 그에 합당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 것은,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과 제사 의식들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의식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왔던 대제사장 직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 그 예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논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논했냐 하면, 구약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또그 속죄일에 행하는 대제사장의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나누었습니다. 구약에는 그 제사 의식대로 이 대제사장이 그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결국 속죄 사역이죠.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대속 사역을 마치고 완수하고 이루셔서 그가 얻은 직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잘,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5장 6절 한번 보세요. 5장 6절에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이 6절은 다른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110편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이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다른 성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편 110편, 이 우리 그 인용한 구절이 4절입니다. 원래는 4절인데 1절부터 한번을 보죠.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일단 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죠. 2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여기 1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신약 성경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저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인데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윗보다 큰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윗보다 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즉 뭐예요? 그 사탄과 그 원수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을 조금 주목해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이 시온은 다윗의 도성이지만 또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기서의 규라는 건 뭐죠? 예, 우리 이윤수 집사님의 아들 이름이 규인데 그 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규는 개역성경에는 홀이라고 변역이 되어 있고 그 왕이 가지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왕의 권세와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그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그 왕으로서 그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원수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왕이니까 그 백성들이 있겠죠. 그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주께 나오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의 서열을 이은 제사장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서 왕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원수들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의 백성들이 그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분으로서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얻으신 그 왕의 지위와 권세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직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규정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는 이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대표이어야 하고 백성들과 어떤 동질감과 일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그 백성의 대표이자 어떤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왕이라고 하면 그 개념들이 많이 변질되고 그래서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짓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백성들을 부려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왕이 아닙니다. 왕은 원래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섬기는 대신 그 왕은 그 섬기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은 자기 백성들의 어떤 고충과 아픔과 그 상황들을 잘 헤아려서 그 백성들이 안녕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로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고난과 또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신 이후에 죽음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심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등극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사역, 대속사역을 위하여서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누누이 보여왔고 예표되어져 왔던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가 대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같은 그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제사장직을 또한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심으로써 얻으신 직분, 새로운 대제사장 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몇 군데를 좀 보면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우리가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조금 찾아볼 예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그래서 지금 요지는 뭐냐면 그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먼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4절에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시편 110편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36절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로 하자면 그로 멜기세덱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그 세우셨다 하는 그 내용으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그 대속사약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빌립보서 2장으로도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대속 사역을 위한 대제사장직인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즉 하나님께서 그를 들리시고 그에게 왕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가 감당하실 대제사장직입니다. 9절부터 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완수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가 담당하시는 대제사장 직인 것이죠.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기사를 한번 직접 찾아가 보죠. 성경에 멜기세덱을 언급한 그 멜기세덱의 기사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실제적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가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죠? 살렘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을 또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간략히 소개를 하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그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재산을 다 뺏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 룻도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돌라오멜을 치고 모든 재산들을 다시 가지고 또 롯도 구출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멜기세덱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왔고 또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하여서 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뤄볼 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할 때에는 그가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세와 지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제사장직을 행하시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대속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직을 행하셨다고 볼 수 있고 그가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데 그것을 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5장을 봤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마지막에 그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대속사역을 행하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우리 편이 되신 왕으로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담대함을 얻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한 인격 안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어떤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언한 구절이 실제로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스가랴 스가랴가 어딨나? 스가랴서 6장 1317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스가랴서 6장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 스가랴서 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이 구절은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두고서만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므로써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제사장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간과하고 사실을 많이 놓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떤 면에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 끝났다라고 이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그 히브리서도 보면 단번에 영원히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이제는 다 마치신 것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은 그저 쉬러 가신 것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를 근거로 해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할 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직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4절. 9장 24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구약에 나타난 이 성소는 예수님의 어떤 그 대속 그 죄를 속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죄 그 직분을 완성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하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도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오시고 보선발로 나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시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또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장차 면류관을 씌우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직을 계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희망적인 근거를 가져다 줍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한 왕으로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1절, 3절, 4절에 함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과 묶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몸과 머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라면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으므로 우리도 장차 그곳에 있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왜 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안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 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남아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되고 온전하여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소속되어 있고 언젠간 분명히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2절 18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은 어디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그 모세가 오른 신의 산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서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나와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올려보냅니다. 당신이 듣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를 곳은 어디라고요?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림 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를 곳은 더 이상 이제는 신의 산이 아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온산입니다. 아까 시편 110편에도 시온이 등장을 했죠. 그 시온에서 주께서 그 권능으로 그 귤을 잡고 있다. 귤을 내보내시리라.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그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에 갈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운명입니다. 이 운명은 누구도 실패케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축복송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죠. 이 세상의 고난과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순환들을 우리는 인내하고 또 그것을 싸워 이김으로써 장차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회피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그 자리를 취소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취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앞세우냐 하면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의 다스림과 더불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 분명한데 지금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자리를 포기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또 인내하고 감수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자리로 우리가 그 나아가기를 바라여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싸움을 싸움으로써 우리의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감으로써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도 장차 그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갖고 힘써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